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중간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을 이 표현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컨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 깨어져 버린, 다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을 가리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산산조각 났다고 할 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다고 할 때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깨어지고 다 상하고 예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할 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일러서 깨어진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컨대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철저한 무기력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기력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단순한 절망감은 다른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럴 때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이 더 이상 거만할래야 거만할 수 없는, 잘난 척할래야 잘난 척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자리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영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소생케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만나기는 쉬워도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은 고집 센 사람 만나기는 쉬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가진 사람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공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만나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지 않은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울다가도 자기는 안 울은 척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울지 않는 척 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연약함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울지 않은 척, 그래서 울다가도 누가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안 울은 척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교회는요, 요즘 교회는요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돼요.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요 상한 마음 가진 사람 찾기 어렵고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집이 세고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는 진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읽을 때 이거를 그냥 허투루 그냥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자신감 있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강하고 막 자기 자랑 할 수 있는 말을 한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은데요 정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생이다 자복하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는요 교회가 병이 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강한 사람과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거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병이 든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타락한 것이고 세상에 집어삼켜진 것이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계속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서, 겸손한 마음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이 너무 강하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굳세어서.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강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산산조각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굳어지고 강팍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함께 하시는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힘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자기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상한 마음이 아닌 통회하는 심령이 전혀 없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너무 강하고 너무 센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우상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존재고 사람을 능력있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런데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를 힘있게 하고 자기를 능력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죄악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길, 자기 유세하고 자기 자랑할 만한 그런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런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탐욕에 매여가지고 큰소리치고 잘난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측은히 여기시는, 아휴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잘 배워야 될 거는요, 주변에 고약한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고약한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약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만 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죄인을 꼬꾸러뜨려야 된다, 저 죄인을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좀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분노를 넘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약한 인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약한 사람을 볼 때 화가 나가지고 어쩌든지 그 고약한 인간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면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약한 인간이 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약한 인간을 용납을 못해가지고 그 고약한 인간에 대해서 분노를 품다가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경우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약한 인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약한 인간을 거꾸로 뜨려가지고 그 고약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좀 측은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눈물을 짊어지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소망 없는 굳어지고 완악한 그 탐욕에 매여 살아가는 그 정말 자신만만 거만, 교만,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그를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탐심에 매여 있는 영혼들은 그예요. 그런데 그 탐심에 매여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 탐심에 매여 있는 그를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약한 영혼을 짊어지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왜 그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주 탐심에 매여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느냐 하면 그를 슬퍼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하고 굳어지고 탐심에 매여 있는 영혼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어지고 교만하고 강팍한 영혼 때문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좀 슬퍼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로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우리 입술에 그래서 아주 굳어지고 완악한 영혼에 대한 욕으로만 가득한 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어지고 강팍한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지으시고 평강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우상 열심히 만들고 아무리 자기 자랑 열심히 해도 내면의 평강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고 아무데도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런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